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읽었더니 본문 가지고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할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의 절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기는 크게 세 가지 있는데 출애굽기 23장부터 17절 보시면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첫 번째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유월절에 연이어서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절기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하는데 무교절 시작으로 그러니까 유월절 시작으로 무교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같이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번 안식일 지난 뒤에 돌아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신학에서는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열흘씩 따져서 5번 이후에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추수감사인데 사실 모든 절기가 다 추수감사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에는 보리 추수를 해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맥추절은 밀 추수하는 겁니다. 밀. 우리는 보통 보리맥 씁니다. 보리맥.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밀과 보리를 잘 구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밀은 우리나라에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소맥분 이러면 밀가루를 소맥분이라 그럽니다. 소맥은 밀이고 대맥은 보리였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맥추절이라고 할 때 이 맥추절은 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리는 유월절에 드리는 거고 맥추절은 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다른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인데 3대 절기 구원하시는 은혜와 관련해서 구속사와 관련해서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라 그럽니다. 수장절을 왜 초막절이라고 하냐면 초막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유월절은 그야말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그래서 구원사적으로 볼 때 구원의 역사에서 볼 때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인데 농경 문화로 따지면 이게 농경 문화와 또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농경 문화에서는 이거를 뭐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부르는 절기 명칭과 농경 문화와 관련해서 부르는 절기 명칭이 달라요. 성경에는 이것이 뒤섞여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와 요즘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는 똑같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하나는 신앙 고백의 배경이 다릅니다. 또 하나는 생활하는 문화적 배경이 또 다른 거예요. 신앙 고백의 배경이 다르다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는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여호와 그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무슨 안상홍 증인의 이런 사람 유월절 지켜야 된다. 성경이 있는 거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단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공동체의 뿌리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이 우리 구원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 구원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을 기념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기념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얼마 전에 묵상했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릎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지킬 때 어린 양 잡아서,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뼈가 꺾이지 않은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절기, 구약의 모든 율법, 구약의 모든 예법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모형이고, 그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구약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가르치는 절기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지키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지키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사적으로 신앙 고백의 배경이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구약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유대인들의 문화와 전통을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구약이 가르치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무너뜨리는 꼴이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도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구약의 전통 아니고 이것은 장례일의 그림자다. 몸, 그림자에 비해서 몸은 실체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을 가진 우리는 구약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절기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맥추절, 수장절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를 따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기후도 다르고 우리랑 농경 주기가 다 달라요. 재배하는 작물도 달라요. 그 사람들은 쌀 먹지 않아요. 쌀 농사 짓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쌀은 물이 많아야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쌀 안 먹고 다 밀, 보리 이런 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밀, 보리 농사 지어가지고 그 농경 주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농사 주기에 따라서, 우리는 겨울 봄에 보리 농사 짓고 이맘때 추수하고, 추수 이제 보리 추수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름, 가을 쌀 농사 지어가지고 가을에 추수감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국 교회가 맥주감사, 추수감사 지키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보리 쌀 이모작, 크게 말하면 이모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감사, 추수감사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언급하는 그 절기와 신앙고백적인 배경이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전통을 따라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절기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보통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야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이고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해야 성경적이다 그러면 우리 삶이 코미디가 되어버릴 겁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말씀을 읽든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이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 의도하신 바가 뭘까? 이런 거를 잘 이해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시대의 문화와 이를테면 다윗이 살았던 시대의 문화가 다른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유목하면서 살았어요. 다윗은 목동 출신이긴 했지만 유목 안 하고 그 사람은 궁궐 짓고 성 짓고 아주 안정된 터전에서 산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 이삭처럼 땅도 없이 유목하고 다니던 사람하고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섬겼죠. 똑같은 방식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된 새롭게 드러난 방식으로 섬기는 거죠. 이를테면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다른 거죠. 이를테면 성전 이전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과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달라요. 레위인들의 역할도 다 달라지죠. 그렇죠? 성막에서는 레위인들은 주로 뭘 옮기고 뭘 이렇게 하는 그런 거 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되니까 옮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레위인의 직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성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던 방식을 재해석해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성전이 이미 없고 예수님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성전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 교회가 성전이구나, 우리가 성전이구나, 부르심 받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예배와 그 헌신과 그 경건의 원리를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서 그 성경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2000년 전의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그거 우리랑 신앙 고백의 배경도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 지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를 오해해가지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도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는 고등어 갈치 안 먹어요. 이유가 뭘까요? 비늘 없는 생선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그 먹을거리의 예를 쭉 보면 그 동네는 있지만 우리 동네는 없는 거 많아요. 그 동네는 낙타 있지만 우리 동네 없어요. 우리 동네는 명태, 그 동네에 없어요. 이게 기후와 문화에 따라서 있는 짐승, 없는 짐승 많고 기후와 문화에 따라서 있는 곡식, 없는 곡식 많고 이게 곤충, 새, 이게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사실상 그거는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음식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 하는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그거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절기도 신앙 고백의 배경이 다르고 문화적인 삶의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기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는 뭐냐면 감사는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요. 감사는 공동체적인 의무인 거죠. 이를테면 절기에 절기 감사는 공동체적인 의무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혹은 우리 집에 어떤 은혜,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런 걸 헤아려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감사는요,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도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만나면 주라기 먹고 구릉이둥 불기둥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세심하게 돌보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맨날 원망, 맨날 불평, 맨날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탐욕.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헤아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손에 붙잡지 못한 것에 대한 탐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사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몰라요. 제가 어제, 설빙 망고 빙수를 먹었어요. 제가 어제. 설빙 망고 빙수.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옛날에는요, 임금님도 누리지 못한 호사예요. 옛날 석빙고 해가지고요, 겨울에 얼음 얼면 그걸 보관했다가 임금님이나 여름에 시원한 거 먹었지 양반들도 여름에 시원 옛날 우리 임금님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요 옛날 임금님보다 더 잘 산다고요. 선풍기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옛날 임금님보다 더 잘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에어컨 아니고 선풍기라도. 왜냐하면 옛날에 임금님 옆에서 막 이렇게 부채질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여름에. 우리는 옛날에 임금님에게 진상했던 음식 다 먹어요. 우리 맨날 먹으러 다니는 맛집에서 먹는 거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못 먹었어요. 100년 전만 해도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실상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다 그래도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그러니 감사기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감사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감사는 주관적이라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눈을 밝히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기 탐욕에 매여 있는 사람 맨날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감사할 게 많아도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 진짜 믿음 좋은 분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맨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내가 누리기는 은혜 많다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가난한데도 감사하고 정말 어려운데도 몸이 아픈데도 맨날 감사하고 뭐 여하튼 보면 객관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사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가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믿음 있는 어른들도 많아요. 감사는 개인적이고 감사는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절기 감사는 아닙니다. 절기 감사는 모든 사람을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불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1년에 3번 모든 사람 빠짐없이 다 나와라는 거죠. 근데 그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감사한 사람도 있고 그 안에는 내 삶은 너무 힘들어. 나는 뭐 감사할 게 내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빠짐없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감사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렇게 이런 거예요. 1년 52주 한 번도 감사헌금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 절기에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할 것이 없어도 이거는 의무적으로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아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1년 52주 동안 감사헌금은 개인적으로 감사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 절기 헌금은 감사할 것이 없어도 하는 거죠. 이를테면 그게 의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너는 네 삶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네 삶을 지탱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네 인생이 고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네 삶의 터전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네 인생이 되는 일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네 삶을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인생에는 풍년이 들 때도 있겠지만 흉년이 들 때도 있겠죠. 다 풍년이에요. 그런데 내 반만 흉년일 때도 있어요.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라. 그리고 네 삶이 풍성하든 척박하든 네 삶에 기쁨이 있든 없든 너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뿌리, 우리 삶의 능력, 우리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여러분 이것은 절기에 나와서 하나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기에 이 사람들이 추수감사 지금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보시면 추수감사절이에요.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토지 소산의 만물이라는 것은 보리 추수할 때는 보리 추수의 만물일 것이고, 밀 추수할 때는 밀 추수의 만물일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무화과나 포도나무 열매를 거둘 때는 그 무화과나 포도나무 열매의 만물, 첫 열매이겠죠. 그 모든 첫 열매를 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한 곡식을, 열매를 가지고 가서 뭐라고 고백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고백하는 것이, 9절까지 고백하는 거죠. 9절까지. 5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와서 고백하는데 뭐를 고백하는 겁니까?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와서 고백하는데 주님 농사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자기들을 이 거룩한 땅 가나안에 공동체로 세우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삶의 뿌리가 되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출애굽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광야 여정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들에게 출애굽은 이미 과거지사였어요. 신명기를 읽을 때, 신명기를 기록하고 읽을 때 이미 이 사람들은 출애굽 세대 아니고 출애굽 1.5세대 내지는 출애굽 2세대, 출애굽은 늙은 아버지 내지는 옛날 할아버지 때 일어난 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건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옛날 일인 것처럼 이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출애굽은 옛날 일이었어요. 근데 왜 출애굽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까요? 그것이 구원 사건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가능하게 한 영적인 뿌리였어요. 자기들을 가나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능력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수감사절에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 삶, 내 처지, 내 형편과 상관이 없어요. 내 삶, 내 처지, 내 형편은 어떤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꿈을 이룬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꿈이 깨어진 분도 있겠죠. 상관없다고요. 풍년에만 첫 열매를 드립니까? 아니고, 풍년에도 드리고, 흉년에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이 편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불편할 때도 이 공동체적인 감사의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도 전부 나와가지고 네 삶의 뿌리, 네 삶의 터전, 네 삶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네가 사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감사절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께 열매 가져와라 이게 아니고 네 삶의 뿌리, 네 삶의 터전, 네 삶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도 이런 절기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은혜와 복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인 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묵상했던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이게 어떤 찬송 가사였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찬송의 가사.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 인생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어받게 하시는지. 삶은 고단하고 삶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베드로 전서를 묵상했던 사람들은 물리적인 박해를 받았다고요. 이 사람들도 함부로 모이기 어렵고 자기 정체 드러내기 어렵고 이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손해를 엄청 봐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인생의 모든 기쁨과 복을 사실 다 빼앗겨야 될 그런 처지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 고백이고 찬송의 제목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절기에 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절기는 성경이 말하는 절기와는 다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절기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 제가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 말을 지금 알아듣고 계시죠?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보시죠. 영상 예배 드리는 분도 고개 끄덕끄덕 해보시죠. 똑같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절기와 우리 절기가 똑같지 않다고요. 성경은 유월절, 뭐 맥추절, 수장절이지만 우리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이고 그 사람들의 맥추절, 그 사람들의 추수감사 우리랑 달라요. 농경 주기가 다르다. 농경 문화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문화에 따라서 맥추감사, 추수감사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추감사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고 도시 문명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맥추감사절 지켜야 돼요. 도시 문명이라는 것은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도시 문명을 처음 만든 것은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도시 문명은요, 안전해요. 편리하죠. 도시 문명은요, 모든 것을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도시 문명 안에서는 우리 스스로 기쁨과 만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 문화 안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 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모릅니다. 도시 문명 안에서는 우리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도시 문명 안에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람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까? 도시 문화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하기 쉽습니다. 도시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 잿빛 콘크리트 건물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존재인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돈만 있으면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돈만 있으면 슈퍼에 가서 뭐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 교회도 농사 짓는 분들이 있거든요.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외국인 노동자를 일을 해야 되는데 못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농업 생산량이 높은 나라들마다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농사는 다 지었는데 그게 다 썩어가요. 코로나 이후에 식량 위기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기후 문제 때문에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불지 말아야 될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오지 말아야 될 때 비가 오고 이러거든요. 사실상 우리 삶은 도시 안에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해와 비와 바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흙을 밟지 않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진짜 흙을 밟지 않아도 살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농촌을 떠나서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흙으로부터 너무 멀어지고 이 농업으로부터 너무 멀어졌어요. 정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해와 비와 바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도시 문화가 얼마나 취약한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그거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기 없어 보세요. 만약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른들은 옛날에 가끔씩 정전될 때 있었던 거 기억, 오히려 그럴 때는요, 요즘은요, 정전 자체가 우리 한국 전력이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정전이 없어요. 전 거의. 그런데 만약에 하루만 정전돼 보세요. 이틀만 정전돼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삶에? 우리는 대단히 안전하고 대단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과 풍요를 위해서 사실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너무 많이 무너뜨린 거죠. 이 우리의 안전하고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자연 생태계를 너무 많이 무너뜨린 거예요. 사실 그 결과가 코로나로 돌아온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리모컨으로 컨트롤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세상 역사를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쩌면 다시 이 창조의 질서를 좀 더 주목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그런 경고를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맥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상관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교만하기 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농부에게 배워야 될 필요가 있죠. 농촌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떠나서는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질서, 생태계의 질서에 의존되어 있는 존재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사 짓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생태계의 창조 질서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사 안 지어도 맥주감사절 지킬 때 여러분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절기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감사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무적으로 지키는 감사 고백 중에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레위인입니까? 이 사람은 생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풍년의 기쁨을 거두지도 못해요. 거류하는 객이라는 것은 뿌리 뽑힌 사람, 방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어떤 먹을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는 레위인과 객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를 고백할 때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의무인 거죠. 의무. 절기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 그거는 개인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했어요. 신명기 12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자녀, 노비, 레위인 공통점은 다 가난한 사람, 스스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 그런데 이 말씀 신명기 12장 그 문맥을 보시면 이거는 다 화목제. 화목제는 뭐냐면 개인적인 감사지요. 구약에 개인적으로 감사할 때 화목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감사는 대단히 주관적이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개인적이죠.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으면, 네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으면 그 감사의 열매 중에 일부는 가난한 사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감사 제목은요, 가난한 사람에게 대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삶에 감사 제목이 있으면 그거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 중에 일부는 내 것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들 거다. 늘 생각해야 돼요. 십일조도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소출, 모든 재물 그 중에 일부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매년 드리는 십일조 있고 매 3년에 한 번 드리는 십일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신명기 26장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2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내는 십일조가 있고 매 3년에 내는 십일조가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마다 객과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개인적이죠. 주관적이죠. 화목제 드리고 이런 거는 헌신이에요. 그런데 절기는요, 의무죠. 모든 사람 다 오라는 거죠. 모든 사람 다 올 때 출애굽기 아까 12장 거기 15절 보시면, 출애굽기 23장 15절 보시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예배 비용, 제사랑 레인 이 먹을 양식, 그리고 사실 대부분은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양식이었어요. 절기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을 반드시 들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라 그럽니다. 복음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른 채로 와, 내가 누린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것은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감사해요. 복을 누려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감사할 줄만 알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볼 줄 모르면 그거는 병든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절기가 될 때마다 우리는 맥주감사, 추수감사 지키는데 맥주감사 지킬 때는 농촌교회도 없고 추수감사 헌금은 12월 다 이웃섬김 잔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감사 헌금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농촌으로 나누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절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연약한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누리는 복, 우리가 누리는 감사가 또 다른 사람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내 복이 다른 사람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 이 와이셔츠 맞죠? 안에 입는 거 이거. 그죠? 이거 와이셔츠가 있어가지고, 어느 선교사님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뭐, 하나 꼭 필요한 거였다. 이렇게 꼭 필요한 거. 가끔씩 이렇게 뭘 나눠주면, 아, 나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사실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그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농촌에 헌금하고 선교사님들에게 헌금을 보낼 때, 우리가 헌금을 보내는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거지만 하나님의 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떤 선교사님들이 막 회합을 마치고 기차역에 가서 기차를 타야 되는데 늦었어요, 시간이.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다가 그 가난한 나라에 있는 기차역 앞에 노점상들이 있거든요. 막 여러 사람이 기차 시간 늦어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가다가 노점상 그 뭐 물건을 턱 해가지고 그게 다 쏟아져. 근데 기차 시간이 늦어가지고 돌보지 막 뛰어가는데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돌아왔어요.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기차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시간 맞춰 기차 타고 가고 이분 혼자 와가지고 이 떨어진 이제 그 노점상 물건 다 쥐어주고 그리고 얼마 이제 돈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노점상 하는 사람 맹인이었나 봐요. 그 맹인이 혹시 천사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천사세요. 근데 왜 천사? 난 천사 아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천사 보내서라도 내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막 뛰어가다가 돌아왔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챙기고 천사세요 혹시? 이렇게 묻는, 난 천사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서서 왔는데 생각이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린 천사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주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누군가 와서 그 사람을 도왔다면 이 사람에게는 거의 천사인 거죠. 천사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 아닌데 어떤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닌데 어떤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절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네 인생에 기쁨이 있고 네 인생에 복이 있는 거 좋다 이거죠. 그 복은 네 거냐?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명으로 너한테 맡겨주신 거다. 네 복을 일부는 반드시 연약한 사람 것이 돼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복, 어떤 은혜, 어떤 열매든지 다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고 연약한 사람의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것을 하나님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될 것, 연약한 사람에게 대해 줘야 될 것을 주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자기 앞가림만 하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자기 배불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인생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계속 흘려가게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늘 해야 되지만 항상 못하더라도 1년에 3번은 반드시 해라. 1년에 3번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맥주 감사절 지키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우리 삶을 붙드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이어받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날까지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 살기로 작정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